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루를 사랑하면서 하루 동안에도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바라보며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desire 하는 것을 보며 사는 것을 오늘 좀더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가장 많이 바라보며 살고 계셨습니까? 무엇을 가장 많이 바라보며 살고 계셨습니까? 아마 우리 각각의 사람들마다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 아직 결혼하지 않은 싱글이 청년들은, 아,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일까? 저 사람이 나의 배우자일까? 이런 마음으로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았을 것이고요. 또 가정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이 어린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참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에 대한 고민하면서 이 어린아이를 바라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어떤 사람들은 재정을,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가장 많이 바라보면서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보며 살고 있다라는 그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았을 때,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실 현재 내 마음을 가장 많이 빼앗아 가고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때에는 그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 노릇을 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히 모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참 의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중한 심판과 회복을 이야기하는 이사야서인데, 18절부터 23절까지 무려 21가지나 되는 장신구와 사치품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목걸이, 머리 가리개, 반달 장식, 귀걸이, 팔목걸이, 얼굴 가리개, 정말 수많은 것들이 나오는데요. 아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런 패션 아이템들이 길게 나와 있는 본문은 이사야서 3장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처음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아, 하나님이 사치품을 싫어하시나?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치장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나?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이런 겉표면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남유다는 우시아 왕과 요담 왕 시대를 거쳐가면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무역은 활발했고, 나라는 더욱더 부강해졌고, 백성들의 주머니에는 돈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를 누리고 있는 시대였으나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였을까요? 물질적으로는 돈이 넘쳐나는 시대였지만 그들의 영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또 타락하고 빈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기보다는 자기 손에 쥐어진 그 재물과 또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화려한 옷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시온의 딸들, 즉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모,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자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느린 목이라는 것은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면서 약간 거드름 피우면서 교만한 척하고 다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을 통하는 눈이라는 것은 곁눈질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사람들이 유혹하는 눈빛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기자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저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좀 찾아보았었는데요. 참, 발목에까지도 화려한 고리를 차고 다니면서 이 발목에 고리를 차고 걸어 다니면은 소리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 찰랑찰랑 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 발목까지에도 화려한 고리를 차고 다니다 보니 그 찰랑찰랑 거리는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내며 참 좋지 않은 말인데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은 관종 같은 관심에 목말라서 관심을 사기 원하는 삶을 사람들의 모습으로 비춰진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들은 단순히 이 시대의 부유한 여성들의 어떤 모습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를 가진 본문이 아닙니다. 시온의 딸들로 대표되는 하나님 백성 전체의 영적 교만과 그리고 헛된 것의 시선을 빼앗긴 상태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눈으로 세상의 화려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를 더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붙이와 은붙이 비싼 명품 옷으로 자신의 빈곤한 영혼을 감춰보려고 포장해보려고 애쓰려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본문에 등장하는 시온의 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포장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의 크기, 내가 타고 있는 차, 내 자녀가 다니는 대학 이름, 또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직함, 이런 것들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가치를 정하는 것인 것 마냥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박수를 쳐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화려한 장신구들을 얻어내려고 그 장신구들로 자신을 포장하려고 감싸려고 애쓰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시선의 방향은 더 화려한 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것으로 포장하려고 한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감춰진 우리의 교만과 영적 빈곤함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서 나오는 17절을 보면 참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24절에 가면은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들이 어떻게 변하고 또 어떤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줍니다. 24절에 보면요.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자국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향수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썩은 냄새로 바뀐다고 이야기합니다. 화려한 허리띠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포로를 묶는 노끈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잘 세팅된, 지금의 제 머리와 같이 잘 세팅된 머리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수치스러운 대머리로 바뀐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던 세상의 모든 장신구들은 결국 그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한번 후 부시면은 금방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건강, 물질, 사람들의 인정, 우리가 또 받아내는 그런 아름다움들 다 중요한 것인 다 중요한 것인들이긴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그 빛을 잃고 쇠하여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이들의 화려한 장신구들을 벗겨내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이들을 심판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회복하는 것에 있으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헛된 것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짜 생명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칼을 들고 장난을 치면서 놀고 있다고 할 때에 아유 귀여워야 하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그 위험한 것을 빨리 빼서 내야 하겠지요. 그와 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가 가짜 안정감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코 그러한 우리를 방치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라도 우리가 지고 있는 그 화려한 장신구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에 아무런 구원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그 화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읽었던 26절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장 2절까지 보아야 사실 완성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이 3장의 끝에서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화려한 장신구는 다 사라지고 세상의 아름다움도 다 사라지고 인간의 영광도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보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뒤에 가서 4장 2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득했던 곳에 갑자기 진짜 아름다움이 등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머리털을 대신하는 그 참혹한 심판 속에서 세상에 말하는 아름다움은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의 싹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화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은 다 기한이 다하며 사라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싹, 이 아름다운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했을 때에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진짜 영적으로 화려하고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밤새 어둠 속에 잠겨 있었던 이 세상이 빛을 향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겨져 있던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모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부끄러운 저의 이야기인데요. 저도 목사이지만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단하고 이제 저 문을 나가지요. 근데 저 문을 나가면서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핸드폰을 꺼내서 시간을 봅니다. 아, 시간이 이렇구나. 근데 그 시간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지난 밤 동안 어떤 메시지들이 왔는지 또 이메일들이 뭐가 왔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이메일들을 보고 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은 어느샌가 오전에 반 시간을 다 보내면서 새벽에 결단하고 새벽에 하나님께 그렇게 집중하겠다라는 마음들이 너무나도 쉽게 증발하였던 제 자신을 참 한두 번이 아닌 많은 경우에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만큼은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서 겉으로 포장된 신앙이 아니라 겉으로만 좋아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만이 허락해 주시는 진정한 신앙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이는 오늘 이 새벽,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